할렐루야. 예, 3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하면서 교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눈물 알아가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바라보시면서 고백할까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행복하는 교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는 주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과일이고 꽃은 시리라
올려드리며 나의 마음 주님의 성전,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이 가네.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르시 나라를 가네. 주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을 경외하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높은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음이고 꽃이 있습니다.
마음이고 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성도님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다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시간 자리에 일어나 주님 앞에 경배 한 번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느님, 매일매일이 삶 속에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한 죄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죄들이 상하고 찢긴 심정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죄들의 삶 속에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내일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려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한마음 하나 되어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아픔을 겪는 성도님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내일의 파송 성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부어주셔서 각 선교 현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희망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되어지고 바르게 자라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육육강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3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크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권상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갈렙 권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수강생을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제8기 기독학부모 교실과 대구노회 성경고사대회를 23일까지 모집합니다. 2025년 여름 단기선교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봉사자와 수요 기도회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가 20일 목요일 비전 601에서 있겠습니다. KFS 유학생 전주 한옥마을 체험이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 2부 봄 수련회가 28일과 29일 평산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을 한 가정, 또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 1교구 2142에 친 유선희 집사님과 온유 3교구 1324 유은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유대종 집사님께서 15일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장례를 학하교회에서 주관하며 내일교회에서는 위로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본문 중에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주보 4면과 5면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4면 5면 보시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4면은 이제 강의안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5번은 문제를 푸셔야 이제 예침 모임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이전 내용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책망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렸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미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1장 그 10절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4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였던 교회 내 분쟁 이 분쟁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가르침을 이제 주게 됩니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가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해결을 위한 그 가르침들이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1장 그 10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권면. 이제 하나됨을 지키는 권면을 하고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제 왜냐하면 바울이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런 분쟁이 왜 생겼나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12절과 13절을 통해 우리가 살피게 되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반응. 이제 먼저 세 가지 질문을 그가 던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많은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 주었던 것을 이제 밝히고 그리고 그는 복음 전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했던 내용들을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18절부터 말씀을 이제 암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형제들아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입니다. 사도. 우리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또 자신의 뜻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바울의 교훈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단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권하노니 얼마든지 사도로서 강압적인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사랑으로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용은 하나됨을 지키라는 건데 세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면 이제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의견의 일치를 가지라는 거죠.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하니까 마치 요즘 AI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획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 우리 주석을 했는 걸 보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3부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는데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대 이제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이제 또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내는 소리는 다르지만 하나의 곡을 아름답게 이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획일주의가 아니고 합창과 같은 것이 합창. 우리 성도들의 때로는 소리가 다른 것 같지만 정말 합창과 같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해라. 분쟁이 없이 해라.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이 분쟁은 헬라어로 무슨 표현인가 하면 스키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키스마. 이제 이 스키스마라는 단어는 이제 천이 찢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천이 찢어지고 그리고 갈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찢어지거나 갈라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우리가 성경들을 보면 참 어려운 게 여기 같은 마음이라는 게 영어 번역을 보면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어떨 때는 영어 하트의 뜻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마인드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그냥 같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판단.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이제 온전히 합해라. 근데 여기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 동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저를 보시면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뼈가 어긋나 있는데 이 어긋난 뼈를 바르게 맞출 때 그때 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땐고 하면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 찢어진 그물을 보수하고 수리할 때 그때 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여러 생각, 여러 뜻으로 지금 막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긋난 뼈가를 바로 맞추는 것처럼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보수하는 것처럼 이제는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판단으로 온전해져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겉면입니다. 같은 말하고 그리고 교회 찢어짐과 갈라짐이 없게 하고 그리고 갈라진 생각들 하나로 잘 맞추고 보수해서 온전히 합해라. 그런데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이제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은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지금 바울이 들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글로에의 집편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글로에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만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글로에는 여자분의 이름입니다. 여자분, 여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글로에 집편, 이 글로에는 원래 어디 살았던 사람인고 하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느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중반 정도를 보시면 나중에 바울이 지금 이 겨울 동안, 오순절 동안 전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누가 찾아왔느냐? 고린도에 있었던 근로의 집에 속했던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일 수도 있고 이분이 지금 에베소를 방문을 했고 근데 아마 그분은 상당히 믿을 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소식의 내용이 뭔고 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똑같이 10절에도 분쟁이 나왔고 11절에도 분쟁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똑같은데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분쟁은 에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리스라는 단어. 이 에리스라는 단어는 경쟁 그리고 불화로 인한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같이 한번 논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논쟁. 아니면 때로는 경쟁을 해보셨을, 치열한 경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 뚜껑이 열리는. 통제가 불가능해서 상대방을 향해 막 공격을 하고 또 상대방도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 경쟁 그리고 불화로 인한 그런 갈등 그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에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경쟁. 그래서 이 에리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명사와 같이 사용이 되느냐. 한번 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시기와 분쟁. 분쟁은 바로 에리스입니다. 에리스. 이 분쟁 앞에 무엇이 있느냐. 시기와 이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분쟁 그 분쟁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결국은 경쟁이 있었고 그리고 경쟁을 자극하는 이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편가르기가 있었고 비교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공격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바울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죠. 시기와 경쟁이 중심이 된 바로 이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는 그 분쟁의 그 소위 파벌이죠. 파벌. 이 파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분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지난번 제가 첫 번째 주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8개월 동안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서 이제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냐?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교회를 개척했고 눈물과 수고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곳에 많이 머물지 않고 1년 6개월 후에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누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느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지난번도 살폈는데 아볼로는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고대에 가장 학문적인 도시입니다. 학문적인 도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헬레니즘적인 유대교. 헬레니즘적인 유대교가 꽃피었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아볼로는 뒤에 보시면 이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언변, 말이 수사학, 수사 말이 탁월하고 그리고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주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그리고 25절에 이제 이 아볼로가 정말 에베소에서 에베소로 오게 되었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유익을 끼쳤는데 아직 영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때 26절에 보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정말 이 어떤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 탁월한데 아직 부족한 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고대에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근데 누가 남편인 것 같습니까? 누가 남편일까요? 순서상으로 하면 브리스길라가 남편 같은데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아내. 아 여자분이 세죠.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 이름 앞에 나올 정도로 아마 탁월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소위 지도를 해줍니다. 지도.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이 아볼로를 어디 보내나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여러분 고린도가 수도인 하나의 그 지방입니다. 지방 아가야에 보내게 되고 28절을 보시오. 28절 아가야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서 어떤 사역을 했나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바락바락 대들었나? 유대인들이 바락바락 대들었는데 지금 아볼로가 그가 가진 성경의 그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냥 잠재워버렸어요. 유대인들을 그냥 통쾌하게 그냥 침묵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볼로가 이제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 아볼로가 두 번째 지도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 때 고린도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야 아볼로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그 다음 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 아볼로에 비하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우리 경상도 같은 의리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반박하나? 야, 아무리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쳐도 저 사람은 온실 속의 꽃에 불과해. 야, 아무도 믿지 않는 이곳에 와서 담대하게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바울에 비하면 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바울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 그래도 봐, 수준 차 나잖아.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운 사람은 달라. 우리로 말하면 야, 학이 가진 사람은 달라, 달라.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를 이렇게 막 세워주게 되는 거죠. 이때 세 번째 인물이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주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야, 아무리 바울이 탁월하고 아볼로가 탁월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야. 야, 예수님의 직계! 바로 그 중에 바로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우리는 속했어.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거든요. 게바. 게바에게 속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헬라 도시입니다. 헬라 도시. 헬라 도시면 여러분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무엇이냐? 아람어 이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개바에게 속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어디서 이게 지금 그 이제 우즈벡이나 이런 데 단기 선교 갔을 때 제일 충격받은 게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그 러시아로 목사님 그러면 뭐 파스토르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보고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 그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즈벡 현지 분들이 파스토르 그러면 약간 하수 목사님들이고 대장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한국말을 사용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저는 참 이렇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야 바울 아볼로 베드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람어를 사용을 해서 나는 개바에게 속했어. 그래서 이분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교와 율법, 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마지막 이제 이렇게 교회가 어수선하면 꼭 마지막 누가 등장합니까? 끝판왕들이 등장해요. 끝판왕은 뭐겠습니까? 다 입담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거야. 꼭 끝판왕들이 등장을 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바울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 차이는 무엇이죠? 이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면 충분해 그러면서 바울, 아볼로 그리고 또 이제 개바 그쪽 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하수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 그러면서 싸잡아 비판하고 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근본주의자들, 본질주의자들 이런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파벌이 형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파벌을 형성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바울, 아볼로, 개바를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무엇이 담겼죠?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무엇이냐? 자기가 볼 때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칭송하고 나 그분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탁월함, 자신이 가장 잘 믿는다 하는 것을 그들은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원래 고린도 전서를 언제쯤 하려고 했는가 하면 한 2010년에서 11년 정도 원래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대회 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준비를 다 했다가 오늘 했던 이런 말씀들 제가 하면 싸움을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스톱을 했어요. 스톱을 하고 이제는 제가 이제 뭐 소위 저도 교회가 정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다른 분에게 물려줘야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또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이거는 한국 교회가 지난 한 최소한 한 뭐 70년 정도 해방 뭐 우리 6.25 전쟁 이후로에 한국 교회가 항상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피눈물로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개척을 하셨으니까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바울처럼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리더십들을 물려줄 때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는 스펙도 훨씬 더 화려하고 소위 언변과 성경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맡게 돼. 그러면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 정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좋아 훌륭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여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꼭 누가 나타나죠? 야 저분한테 비하니까 첫 번째 개척하신 목사님은 야 별 것이 아니었네. 이런 분이 꼭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바울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저 어떤 목사님 스펙 화려하지만 저분이 고생을 해봤어? 그리고 교회 온갖 이 어떤 참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서도 이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모든 헌신과 수고 저분이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는 개척자를 옹호하는 그룹들. 그러면 개척자를 옹호하면 또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반격을 가는 거죠. 그러면 꼭 누가 등장하나? 야, 우리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총회장 밑으로 가야 돼. 우리는 헌법으로 돌아가야 돼. 개혁주의로 돌아가야 돼. 또 이런 분이 생겨. 그럼 마지막 끝판왕 누굽니까? 다 필요 없어. 예수님으로 충분해. 이제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혼란, 다툼, 분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대 목사님과 그 다음 세대.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든 아니면은 뭐 교회 구석구석에서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이 갈등은 지금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장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이 말씀, 이 4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바울은 하나됨을 해결을 할 때 하나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마치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입체적으로. 여러분 능력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밭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바로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사역자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해야 될 사람이지 자랑하고 그들에게 속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장엄하게도 이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교회에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데 13절 이 질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던진 세 가지 질문입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난이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둘 다 가능합니다. Absolutely not. 절대 아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답할 수도 있고 맞아. 여러분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갈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구나. 그만큼 파괴적이고 무서운 행동이구나. 여러분 교회 내 파벌이 생겨서 갈라지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나누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파괴적이고 악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absolutely, 절대적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답은 무엇이죠? No죠. Absolutely no.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많은 수고와 고난, 핍박을 감당했지만 바울이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탁월한 사역자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탁월한 사역자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었던 많은 아픔, 혼란 속에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능히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셔도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결될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지도자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지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absolutely no죠, no. 절대적으로 no입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좀 보시면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16절까지 합니다. 바울은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 감사한다 감사. 여러분 여기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 그리스보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등장을 하고 가이오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17절에 나오는 유서도, 디도 유서도와 같은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참 이 바울 같은 탁월한 분도 아 깜빡했다 야 내가 스데바나 집을 잊어버렸구나. 스데바나 집 사람들한테도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지금 제가 거기 안내 구절에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스데바나 집이 등장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성도들 숨기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이 스데바나가 소개돼. 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세례 줬어.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질 때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너 누구한테 받았어? 나 아볼로한테 받았어. 이게 파당의 한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하죠.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뭐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통합적 같으면 저는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저는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 한 분은 저는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제 스스로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지? 우리 목사님은 이분들만큼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나? 아, 난 내 세례는 이류인가? 이게 인류되는 목사님한테 받아야 이 세례가 인류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결국 이겁니다.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 세례를 통해 잘 들으십시오. 세례를 통해 바울이 내 사람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건가? 여러분 이거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세례가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끝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면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례는 사람, 지도자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한 10년 정도 동안 제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소위 세례를 베풀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제가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뭔가? 바로 이들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이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여러분 저는 참 이 질문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제 참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 내 사람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건가?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많은 혼란들, 다 그 중심에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역했는데 이유가 뭔가?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왜 세례관계가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례, 누구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후원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위 순회 철학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후원하고 뒷받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 아니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사역자들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야 되나? 성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은 1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절대화시키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 때로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은 목회자들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바울은 많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최소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지 세례를 많이 베풀라는 사명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역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세례를 많이 베풀라고 하신 거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3장에 가면 명확하게 등장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탁월하셨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은 어쩌면 아볼로가 더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 그런데 아볼로는 다를 수 있죠. 아볼로는 어디에, 무엇이 우선적인 사명일 수도 있느냐? 바로 복음 전해서 믿게 된 사람을 잘 양육하고 세례받고 성숙시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사역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자들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번호 매기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이 필요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것들이 필요할 때는 또 다른 분에게 도움을 받고,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은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이 필요하다면 이런 분에게 도움을 받고 저런 도움이 필요하면 저분에게 도움을 받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바로 제1번 여러분이 비교 대상 1번으로 매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은 마음껏 활용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귀한 삶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바울이 참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 같은 말을 해라. 제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비교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온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교구 다 나누었어요. 이번에 또 사역자들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이제 한 주씩 좀 진행이 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야, 우리 교구 목사님 정말 좋으셔. 다 이렇게 반응하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선을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이런 말을 하신 우리 교구 목사님이 제일 좋아. 제가 이 성경에 보면 입을 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앞으로 이제 파리 채든 뭐 짝대기 하나 들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 그럼 바로 한 박씩 칠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시대 최고의 영웅 두 사람 사울 왕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철천지 원수로 만든 게 뭐죠?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한데 여인들의 노래 소리. 옛날부터 여인들은 이 노래를 하여간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야, 사울도 진짜 많이 죽였어. 그리고 다윗도 진짜 많이 죽였어. 이랬으면 세상이 조용했을 텐데 꼭 뭐라고 하죠? 야, 사울은 천천을 죽였어. 이거는 백만 명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어. 1억 명입니다. 그 노래 듣고 딱 누가 돌아버리느냐? 사울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야, 만만 돌리는 다윗 차지할 거는 왕이밖에 없네.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하는 데 모든 삶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런 곳으로 만드시면 안 돼. 여러분 교회를 왜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야,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야. 제가 이번에 부활절 연합을 준비하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한번 제가 모임을 했는데 작은 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자기들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냐? 제가 요번에 대회장입니다. 대회장이 만약에 개회선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 이렇게 하면 그때 자기들은 내가 왜 이곳에 왔나? 이런 생각 든대. 그래서 제가 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대회장이면 거기에 나오는 순수 맡은 사람 등장할 때 그 교회 성도들 입막을 자신 있으면 우리 보고 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더 비참해진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존경하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 와 이러는 순간 그렇지 못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한없이 비참해지고 이걸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도록 부추기게 만드는 평생 사랑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평생 제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만드는 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비교의 언어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고 그리고 사역자들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가 가진 것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가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하나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짧게 한번 기도 드리고 오늘 이제 봉은 우리 연주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에 예수님을 새기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혀드리는 하나 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교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를 세우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 서철효 집사님, 김윤숙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열납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듯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영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새기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 맺는 하나된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